오늘 10월 4일 주일 설교는 칼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전에 2년 전에 이곳에 왔었는데요. 여러분을 다시 만나 함께 또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또한 포트 링컨과 뉴욕 페닌슐라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또 여러분께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비롯한 저의 아내와 저의 딸, 저희 가족 모두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And we thank you for the gospel that is proclaimed throughout and to our souls. We pray for help afresh today. We humble ourselves around thy word and confess our need of the Holy Spirit to minister to us, to take this word and to use it with power in every one of our hearts. So undertake for myself in the preaching of the word, undertake for each one of us to hear thy word, and not just to hear with the ears, but with the heart, and to respond aright with faith and obedience to thee, our God. So draw us nearer unto you, we ask, in the Lord Jesus Christ's precious and glorious name. Amen.
Amen. 교회 역사를 통틀어 구약과 신약 성서 시대 모두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찬양을 노래하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부여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인도되어 나왔을 때 홍해가 그들의 바로 뒤에서 다시 합쳐졌을 때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15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노래하는 것은 성막에서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예배 안에 다른 많은 순서 속에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끝부분은 우리에게 오순절 이후의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을 간략히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으며 46절에서 47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모일 때 우리의 주된 의무 중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입도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할 그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신학자 A.W. 핑크는 하나님을 기리고 찬양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행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고귀한 일이다. 그것이 천국에서 그들의 주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목적이 매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제목을 보시면 이 시편이 찬양의 시편이라 불리우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의 시편으로서 이 시편은 수세기 동안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노래되어졌고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필요한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에서 어떤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우리가 그분의 문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분의 뜰에 들어가는 시간, 즉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것을 행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시편 말씀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내버려 두어도 되는 어떤 것과 같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예배에 관하여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편 100편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라고 제안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 인식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럼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은 이 명령은 어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찬양하도록 명하신 자들은 누구입니까? 사실 그 답은 1절에 이미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시편은 온 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온 지구에, 그래서 그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과 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인류는 그분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류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의 시작을 풀어 해석한다면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목소리로 찬송을 드릴지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이 젊은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구원을 받았던 안 받았던지 상관없이 찬양에 대한 의무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땅 위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드리도록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명령과 함께 우리 위에 임하여진 이 의무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예배를 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송축하며 그분의 뜰에 들어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동참하였는데 우리의 마음도 역시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온전히 참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찮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이런 찬양의 특징들에 대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찬양은 어떠한 특징들을 나타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은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특징을 가지는 찬양을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찾은 그 첫 번째 특징은 우리의 찬양은 열렬한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구절은 사실 하나의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단어는 소리치다, 소리를 지르다 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깨다, 부수다 라는 의미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은 귀를 쪼개다, 귀를 부수다 라는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큰 소리, 우리의 고막을 울리는 그러한 큰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성경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그 뜻을 더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온 여호수아 6장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 그들은 성벽을 한 번 더 돌았고 성벽을 도는 동안에 사람들은 어떠한 말소리도 내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되었습니다. 외치라. 주께서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함성 소리는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와 흥분의 매우 큰 함성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은 우리에게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열렬한 함성 소리였을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고전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다시 울림으로. 아멘.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부르짖는 것, 주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목청껏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혼란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명한 소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곳에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송축하십니까? 우리가 일어서서 시편과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은 열렬한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마음으로는 어떠한 열정도 없이 그저 입으로만 찬양하십니까? 세상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뮤직 페스티벌에서 매우 열정적으로 노래를 따라 부를 것입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팀을 관중석에서 열정적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찬송을 노래할 때 이와 같은 열정으로 찬양하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시는 매우 큰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열정적이셨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에 일부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와 같이 열정도 관심도 없으셨다면 그때 우리가 겪게 되었을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특징은 열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두 번째 특징은 기쁨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노래하면서 라고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기쁨의 소리, 즉 기쁨의 울부짖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또 욥기 20장 5절에서 사악한 자의 승전가라는 표현의 승전가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시편 63편 5절에서는 기쁜이라는 의미로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라는 다윗의 고백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들의 쓰임들을 잘 살펴본 바 그 요점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찬양을 고된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상황에 따라 아주 큰 슬픔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실제로 마주하게 될 슬픔과 고민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과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을 통해 모든 주의 백성들은 기쁨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루시는 것을 생각하며 시편 4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도 더 크니이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여 거두어 가셨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께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기쁨이 없으시다면 전 여러분이 눈을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껏 여러분께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며 예비된 복음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자라는 것을 멈추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넘쳐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찬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열정적이고 기쁨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또 다른 특징은 감사입니다. 본문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9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아멘. 92편에서는 더 나아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겠지요. 영적으로 본다면 지극히 비천한 자와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통하여 받게 된 놀라운 영생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우리들을 비롯하여 심지어 그 교제 가운데 들지 못한 회심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것 가운데 좋은 것이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을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재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더욱 넘쳐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육체적 필요만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역시도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10사람 모두 구세주에 의해 치료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문들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을까요? 아니면 나머지 9명의 사람들과 같을까요?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행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넘쳐납니까? 주님을 찬양할 때에는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열정적인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없는 무미건조한 찬양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 시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제 찬양의 동기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열정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할까요? 그 답은 바로 본문 말씀 시편 100편 3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한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올바르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동기는 바로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찬양은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찬양은 느낌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찬양의 기초는 바로 지식, 알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찬양의 기본은 바로 그 진리를 알매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성경적 진리, 바로 말씀으로 가득 찬 찬양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알지어다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3절에서 분명히 너희는 느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동기부여를 단지 우리의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어떤 날은 찬양을 하고 싶고 또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은 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목청이 터지도록 찬양하고 싶고 또 어떤 날은 식은 감정으로 그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바람과 같이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기초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는 것을 바탕으로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진리,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의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지식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주님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십니다.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종종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그러한 관행들을 정죄하였으며 선지자들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든 자들이 그 우상들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마치 그 우상들이 어떤 권세를 가진 것처럼 숭배하는 것을 어이없게 생각하였습니다. 우상들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인간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는 관념과는 대조적으로 성경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유일한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위엄과 권능을 안다면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창조물과는 모든 것이 대조적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안다면 또한 자신을 낮추어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된다면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동기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동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물이라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즉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폭군이시라면 우리와 같은 창조물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본문 말씀 5절에서는 주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분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사실상 정반대이시죠.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면 자연스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한 길을 열어주심에 있어서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전에도 선하셨고 오늘도 보좌에서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특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을 때 여러분은 기쁨으로 열정으로 찬양할 동기가 생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시기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인자심으로 인해 우리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같이 반항하는 자들과 죄인들이 눈먼 바디메오와 함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자비로운 하나님께 들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죄됨과 악함을 보았을 때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아멘 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구하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인품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비롭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범접할 수도 없고 영생의 기쁨도 없고 지옥의 불행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히 주님의 사람들임에도 너무나 자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죄를 지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깨닫게 될 때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묵상하면 찬양할 동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될 것이며 그분의 인자하심의 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영원하신 성실하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그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제 말을 의지하면 언젠가 여러분은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제가 여러분 말에 의지한다면 언젠가 저 또한 여러분으로 인해 실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구세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오실 수 있으며 그분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잠시 성실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과 기분으로 인해 바꾸실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성품을 보아 하나님께서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나눈 주님이 누구이신지 또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이제는 충분히 주님을 찬양할 동기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찬양의 동기를 부여할 이유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아는 지식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시편 100편 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것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고 그분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마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시편은 푸른 들판에 있는 양들의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귀한 양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먹여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조차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안 자신의 양의 이름까지 알고 계신 그분을 찬양할 동기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주님을 찬양할 만한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알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이시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각자가 주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마땅한 동기를 가지고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알며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마땅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만한 마음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열정도, 기쁨도, 감사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바로 동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여러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찬양의 의지가 없다면 거기에는 동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성품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이 부족하십니까? 제가 8살 소년이었을 때 저는 양어머님과 함께 벨파스트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의 양어머님은 저에게 그 당시 WBC 월드 벤텀급 복싱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포켓 로켓 웨인 맥컬러를 발견하고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권투 애호가들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팬들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고대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 복서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복서를 알지 못하는 데 있었죠.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바가 없기에 그거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모르시기 때문인가요? 단순히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모르고 있다면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분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수 없는 걸까요? 이것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문제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놓은 죄를 용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뎌진 마음을 바꿔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돌린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찬양할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마땅히 찬양해야 할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없다면 다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샘에서 생명수를 계속해서 마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창조주 그리고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또 그분을 알기 원하고 심지어 더 배우시기를 원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의 열정과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